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거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는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뭐 이렇게 늙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잘 늙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엘리는 결국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죠.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 두 아들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고 부르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늙으면서 조금씩 또 아들에 대한 모습이 엘리 제사장을 닮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버지들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부모의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1, 2,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첫째,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는 아들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종교적 직책을 말하고 사사는 정치적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사를 함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고 사실 정치적 사법적 권력을 그에게 맡긴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이웃 나라들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간 굉장히 상징적인 직책이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들이 자꾸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또 타락한 걸 보아서 좀 이렇게 사사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구원을 그렇게 요구할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늙으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사사를 시켰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속합니다. 유다지파 끝에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사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앙도심에 중앙으로 이렇게 불러오기 전에 외곽에서 변두리에서 사사 훈련을 이제 시킨 거죠. 어쨌건 그게 잘 됐으면 말이 없었을 터인데 그 브엘세바 아버지가 뚝 떨어져서 사사 일을 하면서 오늘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잡음이 많이 생겼겠죠.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사사시대에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탁월한 사사로 이렇게 됐을 때 다 백성들은 그 아들들을 다시 사사로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는 아들과 손자들이 사사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걸 거절하죠. 그게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주변은요? 주변은 왕이 다스리죠. 주변 국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도 다섯 왕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가드나 에그론이나 가사나 이쪽에 다 왕을 세워서 연합체를 만들었죠. 어쨌건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왕들이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도 왕이 가고 싶은데 왕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명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무슨 명분입니까?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사사가 하는 이 것들이 영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판결을 굳게 하고 재판을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다는 말이 있는데 뭐 속에 잔뜩 부어가지고 한번 폭발시키고 싶은데 누가 그 폭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이 이게 악한지라 명분을 쌓는 이런 존재예요. 기회만 있으면은 이게 반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대해서는 반역하고 싶은데 명분이 약하다가 반역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왕을 갖고 싶었어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 과정부터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하나예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아,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옳기 때문에 남들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불평과 불만이 많을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왜 40년간 광야를 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내라고 그 고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백성들이 말 안 듣습니다.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요. 뭐 보고 배운 게 광야 1세대한테 보고 배웠는데 뭐 다르겠어요? 어쨌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이 성가신 존재인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 욕망과 갈망과 탐욕의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하다 좋다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왕을 요구할 텐데 그때 이런 일은 차라리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까지 말씀해 놓은 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읽기로 하고 오늘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게 오늘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명분이 뭐예요? 첫째는 당신 늙었다. 둘째는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다. 사사로 세웠는데 당신 아들들 다 타락한 사사다. 세 번째는 모든 나라와 같아져야 되지 않냐. 이 마지막 이 주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가 왔으니까 공식적인 이게 민족 지도자들이죠. 뭐 이들이 지금 사사인 또한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와서 다 몰려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왕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현재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지금 폐위를 하고 인간 왕을 세우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대역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은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인간들끼리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죄는 그건 피레미제예요. 피레미제. 우리 눈에는 그게 더 커 보여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 거대한 사법체계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뿌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싫다. 우리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왜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 왕이 없냐.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냐. 우리도 저들처럼 살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말 안 듣기 시작하면 뭐예요? 나도 저 애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다 교회 다니다가 대학 되면 교회를 떠납니까? 나도 다른 애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처럼 하자 이거에 또. 어머, 맨날 다른 교회.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냐? 왜 우리는 뭐 중고등부도 없고 대학 청년부도 없냐? 아, 그래 있는데 가시면 되는데. 왜 여기도 그러냐. 그렇게 다 다른 교회처럼 하자. 그래서 다른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면 다 그걸 들여와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또 돌려요. 예수님대로 하는 건 이게 너무 심플한데 그거 너무 밋밋하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만 보고 앉아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지금 공개적인 요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동안 이걸 하고 싶었는데 별로 별미가 없고 또 사무엘이 초반에 잘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들들이 사고를 이렇게 치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야. 누구나 너희들 마음속에 가득 쌓다가 그걸 입으로 불쑥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득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어떠가다 한번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맨날 생각하던 단어 아니면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구습 때문에 생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언젠데 지금 이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왕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6절 7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불쾌하죠.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섬겼는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그 네 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뭐 이게 늘 집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다라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보통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울 텐데 등 볼 아버지가 뭐 어디 있나요? 밤에 잠들 때 들어오는데. 잠 깨기 전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뭐 그냥 세상을 보고 배운 거죠 뭐. 그 세상 방식대로 뇌물 받는 것도 배우고 아버지가 뇌물 받는 걸 보고 뭐 배운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엘은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이런 이름이에요.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렇게 이렇게 타락하라고 지어놨겠어요? 그러나 이름을 아무리 잘 짓든 어떤 집에서 자라건 그 아버지하고 눈 맞출 시간도 없고 제대로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할 기회를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게 자녀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애들이 13살에 성인식 하지 않습니까? 성인식 할 때까지 아버지는 외식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도 유대교육이. 13살 때까지 죽으라고 애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머리에 키파 쓰는 건 물론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건 물론이요. 통곡의 벽에 가서 토라 외우는 건 물론이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외식을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아셨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외식을 안 한 날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지금 어떻게 애들 다 컸는데, 장가 갔는데. 다시 불러다가 밥을 먹겠어요. 다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4000년간 유월절을 지키고 40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도 살아남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머리에 사고를 만드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무슨 뭐 프로이드든지 뭐 칼막스든지 무엇이 어찌됐건 이 세상에 인간의 생각을 끌어가는 건 다 유대인들이 끌어간단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뭐 이게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열심히 했는데 사무엘은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들은 자식 농사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우리가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 올 때마다 보잖아요. 애들 뭐 방황하는 애들. 오늘도 무슨 차가 하나 부릉부릉부릉 계속 그냥 술 취한 친구 하나 따로 오던데 저 옛날 같으면 신고했겠지만 나. 아침에 그냥 왔지만 이게 뭐 밤거리를 설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아버지 책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뭐 집에 있는 시간이 좋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고 부모에게 배울 게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 시대 자체도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뭐 학교 가서 묻겠어요? 뭐 챗GPT인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제 지금은 서너 살까지밖에 못 가르칠 것 같아. 13살은 커녕.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요구한 건 너한테 지금 배신한 게 아니다. 지금 사무엘은 섭섭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내가 하고 아들 둘이 좀 훈련 좀 시키려고 했더니 이거 왕을 또 시키라니까 너 나가란 말 이 얘기 아니에요. 사사 관두고 왕을 세우자. 왕정으로 가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멸시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한 거다. 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는 거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만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죠.
나를 버려서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 아마 사무엘이 굉장히 약간 섭섭했을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못 세우게 해라. 그거 아니고 그냥 해줘라. 들어줘라. 예. 여러분 들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둘째 아들을 내보냈습니까? 가서 걔가 쥐염 열매를 먹고 뭐 고생을 죽도록 할 걸 몰라서 내보냈겠어요? 유산 나눠주면 그 유산 가지고 어떻게 분탕질하고 어떻게 다 허비할 거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은 내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서 구약 전체는 실패를 경험케 하는 책이에요. 거대한 실패의 교과서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그 실패 끝에 돌이키면 다행이고 그 실패를 겪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걸 또 아세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죽도록 고생하고 깨닫는 친구, 죽도록 고생해도 못 깨닫는 친구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골고다에 앉혀서 둘 다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죽을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 죄인이 있고 끝까지 안 돌이킨 죄인이 있듯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친구고 모르는 친구고 밖에 나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갔고, 근데 그나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 집에 있어도 구원을 모르고 나가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잠시 나갔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고, 그 끝에 끝까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가 아, 아버지가 이런 분인구나 아는 것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결국 이들은 예, 뭐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예, 신명기 17장 이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게 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걸 예,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을 세울 텐데 왕에 대한 예, 이 지침을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어차피 요구할 거고 어차피 세울 건데 세울 바에야 왕다운 왕, 주위처럼 다스리는 왕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은 예,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세워라. 이게 그 신명기 17장 이하예요. 진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길을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산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왕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구하러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게 다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율법책을 예, 반드시 옆에 두고 주야로 이 말씀책을 의지해서 다스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다스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인 그런 무슨 직함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또한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홀로 가지 않게 하고 이 성경을 주심으로 주야로 이걸 읽고 이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슨 과외를 시키겠어요? 이 세상에 과외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 해야 될 게 그 성경 과외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무슨 과외를 시키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시켜야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요? 근데 누가 성경과외예요? 성경과외 빼놓고 모든 과외를 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 얘들이 요청하니까 들어줘요. 근데 들어준다고 다 잘 되는 겁니까? 시편 106편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요.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하도 때를 쓰니까 준단 말이에요. 하도 고기 타령하니까 예, 뭐 새떼가 날라와가지고 실컷 먹고 근데 그 새떼 고기가 이빨에서 다 빠지기도 전에 죽음을 맞게 돼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예, 탐욕의 무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졸라대서 얻어낼 수는 있더라도 그걸 얻는다고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그걸 얻었더니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걸 얻었다고 그냥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안 생겼으면 곁길로 안 갈 텐데 그걸 때를 써서 얻어내더니 가서 안 될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서 얻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게 우리가 우리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슬픈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들어주라고 하면서 차라리 가리켜라. 어차피 뭐 가출할 사람 돈 줘서 내보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써서 기도해서 금식해서 얻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한 기도가 많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근심할 바가 없고 후회할 게 없지만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한 건 이루어져도 나중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끝까지 예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닫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따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주말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자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 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되기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나도 그걸 달라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 말씀을 읽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뜻을 꺾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뜻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도 겟세마네를 만난다고 믿습니다. 그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 내 뜻 꺾고 아버지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욕망과 탐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이 자리에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이번 주말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것만을 묵상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